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또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사는 그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언제 내려주셨느냐면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준비해왔던 양식이 바닥이 났을 때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 나를 위하여 내가 갖추고 준비한 것이 다 비어지고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바닥이 나서 부르짖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40년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셨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 사막. 사실 사막에 나가면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거죠. 근데 없는 조건이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길을 가면서 없는 형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것이 비어졌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물이 바닥이 났을 때, 양식이 바닥이 났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또 거스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정함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도 오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이를 청주 링컨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죠. 매달 학비를 내야 되는데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식비도 내야 되고 매달 아이가 학교에 다니니까 제가 내야 할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푼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어떻게 채우나 어떻게 지불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날짜가 다가오면 왠지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매달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매달 채워주시는데도 날짜가 가까워오면 월말이 되면 제 마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나를 봤어. 염려하고 있는 나를 봤어. 근심하고 있는 나를 봤어. 야, 매달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공급해 주시잖아. 근데 왜 염려해? 왜 불안해해? 왜 걱정이 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매달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 근심하고 그 형편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다가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물질이 안 채워져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주셨잖아,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 나에게 이 물질을 채워주시려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대를 두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면 안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제가 가진 것 천 원 있는데요, 이 천 원이라도 받으실래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10월 달에 7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삭막해요. 전부 돌산이에요. 황량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곳곳에 물을 주는 곳에는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곳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더라고. 저희들이 10월달 행사를 준비하는데 꼭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행사를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면 막막해 보일 때가 많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10월 원래 17일부터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대라비님이 왜 17일 날 박 목사님이 오시느냐, 17일 날 오면 안 된다, 18일 날 오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대라비님이 박 목사님을 뵙더니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7일 날 오시면 그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도 저희들이 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8일 날 오십시오. 그분들 표현이 18일 날 오시면 공항 기빈실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호텔까지 바이든 대통령 모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10월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줌으로 담당자들 모임을 갔는데 아참 17일이 명절이고 명절이 한참 길다고 하던데 선교사님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놀라지 마세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래요.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어요? 세상에 명절이 어떻게 이렇게 기냐? 중간에 2, 3일 정도 명절 아닌 날이 있긴 하지만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명절 기간이니까 정부에서는 일을 아예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들 정부기관하고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언제 해야 되느냐면 9월 21일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 달 딱 남았어요. 저희들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두 달도 기간이 짧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계산법하고 한국 사람 계산법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멘붕이 찾아와요. 한국에서는 공연장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면 대관료 내고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분만 내면 돼요. 여기 의자가 필요한데 혹시 있습니까? 아, 저기 있는데 갖다 쓰고 제자리만 갖다 놓으세요. 여기 탁자 혹시 있습니까? 예, 그 탁자는 저쪽에 있으니까 갖다 쓰고 제자리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스라엘 갔더니 프로듀서를 거쳐야만 일을 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이 견적을 가지고 왔는데 재밌는 건 아, 우리가 여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탁자도 의자도 갖춰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 의자도 있으세요? 책상도 세팅해 주세요 했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그 의자, 책상 다 대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무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쓰레기통 좀 있습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돈 내세요. 그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물이 있습니까? 아, 예, 여기 물 있습니다. 물 한 박스 갖다 주고 수수료까지 붙여서 그 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사가지고 내가 가져오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두 배, 세 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뺍시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세요.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한국에 다녀간 아론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무대 위에서 하는 모든 작업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네가 프로듀서가 되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일을 해라.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를 붙이지 말고 작업은 우리가 다 할게. 이건 어떻게 하려고요? 아, 이거 한국에서 가져올 거야. 한국에서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정말로요? 이 청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창단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기가 막히게 돕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걸 만들어주겠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400불에 만들어준답니다. 어? 어? 그러면 굉장히 싼 건데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어요. 저희들 상황을 이야기하고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했더니 가격이 1,400불이 아니고 공이 하나 빠졌어요. 14,000불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기 이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얼마 드려야 되죠? 아, 그것은 그냥 장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기술자가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청년이 듣더니 장비는요 그러더라. 절단기가 필요하죠. 용접기가 필요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발판 만드는데 재료 갖다 놓고 절단기하고 용접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장비는 어떻게 하겠느냐요. 장비? 그거 한국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절단기 그거 하나면 빌려주세요 하고 대화하면 될 건데. 용접기 요즘 새로 나왔어. 이만해. 이만큼 커가지고 포켓에 넣고 와도 돼. 그거 가지고 와서 용접 다 하면 되거든. 저를 쳐다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쳐다보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대라비님 초대를 받았어요. 테라비브에 있는 높은 빌딩 49층에 식당이 저들을 초대를 해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테라비브 시내가 쫙 내려다보이고 저 끝이 이제 바다예요. 라피님 오셔가지고 이 식당이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대화를 하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차기 총리를 내다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해야 될 그런 분이다. 이런 분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이런 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비 마음속에 랍비니 마음속에 목사님을 크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마음에 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러지요. 근데 마음에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저분 세상에 저런 분 없다. 저분은 성경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더라. 저분은 모든 일에 성경과 연결을 짓는 분이더라.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도우시려고 하는 랍비 요나 메츠가 랍비 수성 랍비님이시거든요. 이분이 한국에 다녀가신 이후에 한국에 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한국에 다녀가신 이후에 이분들이 온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저희들이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받아야 될 대접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살펴주시고 섬겨주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나에게 해준 게 어딘데 그러느냐. 한국에 갔을 때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오셨던 랍비님 한 분이 민스키라는 랍비님이신데 이분은 이스라엘 코소르 음식, 이건 코소르 음식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요나 랍비님 뭘 아쉬워하시느냐 하면 내가 한국 갔는데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왔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스키 랍비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 음식 코소르 도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랍비님 이거 코소르 도장 받은 겁니다. 좀 드십시오 하고 이제 한국 음식을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내년에도 오신다 그러는데 요나 랍비님은 사모님까지 모시고 내년에 오겠다 그랬거든요. 내년에 오면 한국 음식을 드시도록 제가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민스키님에게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올라 그래요. 그 민스키 랍비님이 휴가 중인데 휴가 중에 하루를 탁 취소하고 자동차를 몰고 호텔로 달려오셨더라고요. 12시 반에 와서 저희들을 태우고 성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데려가는데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허벌판인데 별 볼 게 없는데 그분에게는 여기가 거룩한 성지라고 여기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 50분에 식사를 한다 그래서 하더니 이제 둘러보고 여기가 뭐 야곱의 별이라 하던가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가서 보고 또 수전절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 이제 기념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해놓고 이제 했는데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음식은 안 한대요. 그래서 2시 반에 가까운 곳에 피자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먹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자 세 번 배먹고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민승키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이제 목사님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독일계 이제 목사님이죠. 이스라엘에서 독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분인데 어영신 목사님은 세상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독일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이 교회가 가장 힘있게 활발하게 가장 크게 일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교회하고 이 기쁜 소식 선교하고 함께 협력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도 바쁜데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들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막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민스키 랍비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내 이야기 좀 듣고 하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이제 공항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항 가는 길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신앙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꼭 어린아이 반응하듯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 아, 그렇습니까? 최한 형제, 정갈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가 나은 이야기 PPT를 하나씩 띄워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갈에 물려서 죽는다고 했어요 하는데 그래요. 막 안타까운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요한이가 정갈에 물려서 꼭 죽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분은 반응을 하는데 저희들이 더 놀랐어요. 당황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래서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이분들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독일 교회를 다 얻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독일 빵을 이제 초콜릿 뭐 잼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매장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웃느냐면 지금 저 여자분이 이 부인이에요. 저 목사님 부인인데 이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다가 또 가서 인사하는데 내 아내라 하면서 막 그런 데 우리가 이제 한바구음을 웃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이 매장에서 뭐든지 가지고 가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뭐든지 들고 가라는데 여기서 뭘 가지고 가야 제일 좋을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했더니 사랑이 담긴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거 하나 그리고 며느리 거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초콜릿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이분이 나오면서 후회를 좀 했어요. 뭐든지 가져가세요 할 때 막 하나름 싸가지고 나올 건데 괜히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네. 다음에 갈 때는 꼭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10월달 이스라엘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막과 같은 이곳에 광야에 같은 이곳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시고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동안 그들이 우리를 돕고 위하고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찬송이 마음에 막 생각이 나는 주님이 나신 이 땅에 주님이 역사하신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함께 가고 싶죠, 그죠? 여기 교회 다 비워도 괜찮아요. 그때는 다 가도 돼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곳 봅시다. 이사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선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샘물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며 또 마른 땅이 샘물이 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기 성경을 보니까 누시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6년이 들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갔고 그 떠나간 나오미를 인하여 이제는 룻이 그 가정의 자부가 되었던 거죠.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가 남아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오르반은 그 백성과 신에게로 떠나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 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룻의 마음이 확고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제 나오미 시어미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룻이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표현을 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룻의 마음에는 은혜를 입을 마음이 첫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정확하게 아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해도 은혜를 입혀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입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10월달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마음이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광야에 물이 나고 마른 땅에 샘물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가니까 일어나더라니까요. 저희들이 피스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식전 행사로 이스라엘에 있는 합창단이나 이스라엘의 전통 무용단이 와서 공연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아론 형제가 이제 속해 있던 청소년 협회 협회장을 찾아갔어요. 우리 단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 봉사 활동으로 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뭐냐 태권무를 보여줬어요. 아예 멋지게 폼 잡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뭐 태권무라고 하고 있냐, 아이고 좀 연습 좀 해가지고 하지 속으로.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제 옆에 앉아있는 저 란이라는 협회장님이 딸까지 부르더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접한 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니까요. 이 난이 회장님이 댄스가 끝나니까 나 저 태권무 감격했다. 내일 우리 청년들 8명 여기 오는데 저 태권무 가르쳐 줄 수 있나? 그거야 가르쳐 줄 수 있죠. 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일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근데 거기에 저하고 같이 간 누가 있었냐면 박상영 선교사님이랑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태권도 선수였대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선수로 지냈던 선교사님하고 이제 당기더라고 딱 보냈더니 야, 확실히 가르치는 게 다르더라고요. 1시간 반인가 뭐 이렇게 2시간 가르쳤는데 태극 일장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왔다 하더라고요. 태극 일장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한글 아카데미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 소개하는 걸 가르쳐줬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이스라엘입니다 하고 이제 그걸 관계자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를 만난 지 1시간, 1시간 반인데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다음에는 15명 모아놓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이 10월 달에 행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태권무 팀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했어요. 자, 우리 단기 아이들은 막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건 댄스 아니다. 너무했다. 좀 연습 좀 제대로 가지고 하지. 근데 저런 걸 어떻게 하려고 감히 또 시도를 할까 싶은데 그걸 보고 내가 감격을 했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그죠? 저기 이제 제 옆에 서 있는 청년이 아론이라는 청년이에요. 30살이에요. 그래서 제 셋째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이 그 난이 협회장님께 내년에 한국 오십시오 하니까 내년에 한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 무용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내가 전통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저희들은 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면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다 요구했어요. 우리요 비용 줄이려고요 큰 집 빌려가지고요 한 집에 살면서요 우리가 밥 해먹고요 그렇게 행사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식품도 후원받아야 되고요 재정도 후원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류도 후원받아야 되고 과일도 후원받아야 되고 채소도 후원받아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 다 후원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아는 기업 리스트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제 넘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붙여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다. 우리 합창단이 오는데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또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이 은혜롭더라고요. 자, 룻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마음 열고 따라가면 뭐해요? 은혜 입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변화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은혜 입을 사람 앞에 마음을 낮추고 다가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과연 나 이방 여잔데 저들이 나를 받아줄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저 여기서 이삭을 좀 주면 안 되나요? 어디서 저주받은 여자, 모함 여자가 이때 부정하게 이 추수밭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쫓아내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나를 용납해 줄까? 누가 나를 받아줄까? 누가 나를 기뻐해 줄까? 누가 나에게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난 이방 여자잖아. 저주받은 모함 여자잖아. 이런 나를 누가 생각해 주겠어? 안 돼. 아니야.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그런 생각 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누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발을 내딛고 나갔어요. 내가 비록 이방 여자지만 나를 그들이 개돼지 취급을 할지도 모르지만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우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셨는데 그 당시 주소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 밭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러줄 자라는 사실도 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따라해보세요. 우연히. 하나님은 우연 속에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시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 나를 받아줄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 오르마가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 안 간 거야. 미쳤어. 그런 무시당해가면서 그런 꼴 당해가면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그 길 포기하고 내 길을 떠나온 거야. 말라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런 꼴 당해가면서 살아. 말도 안 되지. 아마도 오르마가 그랬을 것 같아. 오르마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 룻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받아주겠나? 누가 나를 용납해 주겠나? 누가 나를 기뻐하겠나?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겠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생각 속에 형편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굶어 죽을래? 아니야.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래, 가거라. 어머니가 그를 보내더라고요. 누가 내게 은혜를 입히면,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밭에 가서 용기를 내서 주사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내가 이 밭에서 주사하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좀 주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오더니 저는 누구냐? 예, 아침에 와서 주사하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러더니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생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 소녀들로 하여금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들의 너가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길러먹는 그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보아스 밭에 머물러서 그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입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마음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더라.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누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할 인생이 돼서 오늘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룻과 같이 가장 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찌 의롭겠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 어찌 깨끗하다 하랴,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그죠? 별로 깨끗이 못하거든.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사람을 벌레라고 했네요. 인생을 구더기와 같다고 했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벌레인 사람, 구덩인 인생이라고 하시듯 나를 벌레와 같고 구덩이와 같은 존재로 보십니까? 다이아몬드처럼 황금 보석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고 삽니까? 한낱 벌레요, 아무 가치 없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때 이제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성경을 보면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민더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하던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 의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며, 인간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고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처럼 내 자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연약한 자신에게서 누가 나를 받아주겠나, 누가 나를 기뻐하겠나,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돌아봐 주시겠나.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